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과 안위하심으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치유하시고 건강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시고 능력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에 풍성케 하시며 특히 착한 일에 풍성함을 더해 주셨기를 감사합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부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 섬기는 일에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붕 뚫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이고, 한 주간 못 뵈었는데 또 이렇게 같이 뵙게 되니까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분이 좀 좋습니다. 역시 저는 이 자리가 제 자리인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요, 초점을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지금이 저희들이 오순절 성서 기도회하고 오순절 기간 지나지 않습니까? 오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가장 그 이렇게 중요한 성령의 그 역사한 결과는요, 보면은 그저 모래알처럼 개체로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순절날 지금 저희들이 4주 더 있으면은 6월 4일 날이 오순절 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순이란 말은 50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모래알처럼 됐던 개체들이 한 몸이 된 지체로 바뀝니다. 말하자면은 콩가루 집안이 콩고물 집안으로 바뀌고 교회도 막 어지러웠던 교회가 그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이 있었던 이웃들이 이것이 하나로 바뀌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에 우리가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의 방언의 역사로 주셨다는 거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이민자로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다 왔으니까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런데 그 말들이 하나가 통하는, 그러니까 마치 자기 나라 방언으로 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그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역사로 사람들의 말들이 다 갈라졌던 거가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요, 저는 우리 인생 안에는 이 중풍병 환자처럼 우리 생명을 근본 창조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괴롭히는 그런 고질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이 난제를 회복하고 고쳐주시는데 아주 키워드 되는 거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치유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사람이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한 목적 하나로 묶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의 믿음이 된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이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내 사람의 믿음을 배우는데 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었겠는가? 이들이 이런 하나의 믿음으로 되게 되는 그 순서를 저희들이 한번 밟아가면서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5월달 지나면서 오순절 지나면서 여러분의 집안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가 되어야 될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가라는 정확하게 타겟을 보시고 기도를 하실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거가 기도할 때에는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기도해서 들어줄만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똑똑한 아이는 엄마가 요거는 꼭 들어줘야 될, 엄마가 들어줄만한 것을 부탁하는 거가 지혜 있는 애고요. 아닌 애는 죽어도 안 들어줄 애한테 그것을 해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세 가지 순서로 보겠는데 여러분 길라잡이 있는 대로요. 용서의 선언, 선행의 한계, 그리고 장애물 전환, 이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을 보아갑니다. 첫 번째로요, 용서의 선언입니다. 이 네 사람이 또 중풍병 환자가 이렇게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서 내렸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세멘트 보로크로 지은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보통 민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네 병을 고쳤다,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했는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요, 율법학자들은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네가 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해서 오해를 했고, 그렇지만은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은 좀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황당한 것은 이 사람들 마음에는 아니 죄 용서받는 거 좋던데, 아니 일단은 나는 급한 거가 중풍병 낫는 거 이것 때문에 왔는데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 하십니다. 너무 배부른 이야기 하십니다. 너무 이렇게 좀 동떨어진 이야기 하는 것 같은 황당한 느낌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예수님의 중심은 죄 용서이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병 고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수록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안 기다리시고요. 먼저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해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주었다 라고 선언하지만은 그것은 너무 먼 이야기고 가까이 있는 이야기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것이 사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병 고치는 것을 주겠다, 체험할 수 있겠다 하겠다고 하시고 죄를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오해하면요, 아, 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컸으니까 그 믿음이 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사람은 기껏 데리고 왔는데 정작 데리고 온 내 사람은 죄 용서 안 받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이 중풍병자 환자만 용서 받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는 사람 용서 안 받고 그럼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막 했어요.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찔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선물로 주신 죄 용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소자야,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그 사람만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에 비를 주실 때에 이쁜 놈만 말 잘하는 놈만 골라가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처럼 다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한 이 사람에게라도 죄 용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죄 용서를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선물을 주더라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는 손입니다. 주시지 않는데 내 혼자서 손 벌려봐야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손 들고 옵니다라는 것은 주먹 쥐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선물 줄 테니까 내 손에 있는 것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없어졌다고 속상해서 이거를 갖다가 움켜쥐고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놓으면은 내가 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껏해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집안에 되고 우리가 무슨 미국 시민권 하나 가져도 그렇게 기뻐하고 소속되었다고 좋다 하는데 천국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하신 약속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이 선물의 시작이 죄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막혀있던 것이 풀어져야 그 다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한 치환입니다. 성령이 하신 역사는 죽은 사람으로 예수와 연합을 시켜서 살려냅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있던 죄와 사망과 저주가 예수에게로 다 옮아가고요. 예수에게 와 있던 의와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상호 교체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거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께서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대도무문, 운수대통, 인생의 최대의 로또, 복권 당첨이 바로 내가 너를 능굴당입니다. 능굴제 굴러온 당신으로 통째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정말로 한 번은 결혼식장을 갔는데요. 미국 결혼식을 처음에 수준 높은 데로 처음 갔어요. 그것도 밖에서 이렇게 뭐랄까, 어딥니까? 골프장이죠. 그런 데서 했는데 줄에도 제가 봤어요.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하여튼 수준 높은 결혼식 줄에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저는 바로 식사가 나올 줄 알고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사람들을 세워놓고 뭐 이렇게 에피타이저처럼 뭐 이걸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이거 참 주라는 밥은 안 주고 정말 사람들 한 시간을 세워놓고 뭐 이런 걸 주나 무슨 치즈볼 뭐 이런 것들 줘서 그거로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요 한 시간 좀 지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문들이 쫙 열리면서 거기서부터 진짜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코스대로 쫙 이렇게 나오는데 제 배는 이미 다 불렀거든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 맛있는 걸 그거를 가지고 그거는 안 먹고 에피타이저만 갖고 배를 다 채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병고침도 주시고요. 이런저런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요. 이런저런 거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저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입니다. 입맛 돋구는 거예요. 진짜는 아직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날마다 좋은 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옳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는 우리는요. 지금 현재 조그만 거 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좀 더 가졌다고 덜 가졌다고 뭐 어떻게 되었다고 기가 죽고 기가 살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옵시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용서의 선언을 하셨고 쫙 주셨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서는요. 그들이 주님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아닌 거, 안 했던 거를 보았고 두 번째는 했던 걸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이 통상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믿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 그 믿음이 좋았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네 사람이 시작할 때에는 단순하게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든지 간에 그냥 저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데 누가 소문을 내가지고요. 예수라는 분이 그렇단다. 그러니까 그저 항상 그 중풍병 환자가 최소한 여러분 이 침상제 들고 왔으니까요. 이게 아마 네 사람 가지고도 전 안 됐을 것 같아요. 몇 사람이 교도를 해가지고 들고 오면서 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제 친구는 보니까 자기 모토가 착하게 살자. 그게 그냥 말 소리 나는 대로 그게 자기 모토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하다가 항상 모자라는가 봐요. 마누라한테도 모자라고 엄마한테도 모자라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항상 뒷마디에 한마디씩 넣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말만 하고 살자, 좋은 일만 하고 살자 그러지만은 그게 그렇게 됩니까? 환경의 제약으로 포기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저 이 불쌍한 사람 도우면 맨 처음 생각할 때에는요, 그냥 이 사람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왔느냐 이래가지고 그냥 딱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가까이 가니까 그게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뭔가 만나기는 해야 될 건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벽을 뚫고 집이 있으니까 이게 방해가 됩니다. 반대의 이야기로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가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으니까 예수가 왔다는 소문도 날 것이고요. 또 예수가 어떤 집에 있으니까 그렇지 사방에 돌아다니면은 그 무거운 그 사람을 들고 이거 쫓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중은 예수의 소문과 소재를 알려서 도움이 되었지만 건물과 형식은 회중의 소집에는 필요하였지만은 정작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장애물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와서 사람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볼 때도 힘이 나고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이 교회로 오느냐는 것. 왜 그 사람이 우리 이웃에 와서 이걸 오느냐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 신앙을 중단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작 예수와 직접 만나려니까 거기에 대면을 가로막는 물리적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행의 한계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이제는 뭐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가 그까지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들 중풍병 환자가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디까지 하라, 그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저도요, 목회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생각을 다시 했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 생각에, 결혼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또는 이민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교회 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장사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가다가 보면은 이것을 포기할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 때에 첫 번째는 선행의 한계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을 넘어서는 그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신 것입니다. 여기에요.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의 역할의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집을 짓는 거로 생각해 볼 때는요. 맨 처음에 어떤 거가 필요한가, 무슨 일을 해 나갈 때는요. 집을 짓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아파트를 지어야겠다, 공장을 지어야겠다, 무슨 또는 뭐 상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개발업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드리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딱 길이 막혔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러는데 거기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수평적 사고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야야, 수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꼭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침상을 내리자. 이게 얼마나 기발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 기발한 생각을 할 때에요. 엉뚱한 사고뭉치예요. 아주 독특한 사유체계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농담을 해도요. 그 자리에서는 안 웃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혼자 양치하면서 허허 웃는 사람. 아주 엉뚱한 사람. 그런 사람이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최소한 나머지 세 사람이요. 그 꿈 괜찮다. 한번 해보자라는 그 동의가 있었으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면은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꿈꾸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베스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예수가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방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향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네 사람은 예수를 향해서 보지만은 예수를 향해서 보지만은 또 반대쪽으로 그 마음이 저기서 중풍병자로 지금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어도 소비적으로 소비적인 예수를 하는 거기에서 소비하는 대중에서 능동적으로 예수를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소수 이 사람이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은 사실은 거기 있는 그 중풍병자 한 사람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이것을 될 것인데 여러분 정말로 좋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좋았을 때 이것을 누가 좀 같이 나누었으면은 하고 마음이 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 밧줄을 가져와라. 여기 대해서 네 사람 갖고 안 되니까 교대로 돌리자. 그리고 뭐 거기에 길을 내자. 이거를 또 침상을 내는 거가 쉽겠어요? 이사할 때도 보면은요. 사람과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20년 전에 그 전에 교회에 처음 갔었을 때에 그 교회 형편을 쭉 봤을 때에요. 영어권 사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 교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영어권 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 영어권 그 사람 하나였어요. 주일학교 교사로만 남아있었고 그 당시에 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마지막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랑 어떤 그 교회 가기 전에 그 사람이랑 식사하면서 제가 봤을 때 그 교회에 대해서 일어나야 될 것들, 영어 회중이 이렇게 세워져야 될 것들, 학교가 세워져야 될 것들,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 것들 이런 걸 쭉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식사를 마치면서 목사님, you are dreamer. 목사님은 참 꿈꾸는 사람이군요.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I like your dream. 목사님 꿈이 좋아요. 이라더라. 나도 그 꿈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오면서 같이 꿈꾸는 거로 영어권 교회도 그 어려운 가운데 세워졌고 지금 캠든에서 하고 있는 사역도 그분이 이사장으로 하고 있고 저는 그 사람의 꿈을 같이 꾸면서 그 사람의 제약회사가 점점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은 정말로 이렇게 남들이 손대지 않는 그런 난치병, 그런 불치병, 그런 병들에 대해서 백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가 그게 에볼라 바이러스 생기고 그리고 메르스 생길 때에 백신을 개발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지금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얼마 전에 이야기하면서 헬프 빌리언 달러 이제 됐다고 같이 그 꿈을 꾸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년 같이 꿈꾸고 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디자이너. 건물을 지으려면은 개발업자도 있어야 되고 투자 돈 대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설계자, 건축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꼼꼼하게 설계하는 사람들, 쫀쫀한 사람들. 세심하게 작업 공정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작업 도구들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이것을 지붕으로 올릴 건가? 하중은 지붕이 과연 그 하중을 견딜 것인가? 구멍은 어디에다 뚫어야 되지? 어떤 방법을 뚫어야 피해와 소란을 최소한으로 할까? 남의 집에 구멍을 하나 뚫는 것도 미안한데 뚫다가 보니까 여기 예수 없네? 그러면 저기 사방에 뚫고 있으면은 이거 보통 민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얼마나 거기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일입니까? 한 번에 돼야 되는 길이에요. 줄의 강도와 길이는 또는 내릴 때에 가스란히 내려야지 기울어지면은 중풍병자 병 고치기 전에 낙상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그저 무작배기로 주먹구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물어보고 점검하고 따지고 또 물어보고 또 반복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지 독불장군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을 같이 포함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머리 쓰는 거 말고 나는 몸으로 하는 거. 자꾸 저보고 막 복잡한 거 말고 그저 가서 그저 잔디 깎아라 설거지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뭘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사람요. 땀 흘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으로 묻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세워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느라 수고하는 그런 시공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개발업자, 투자자, 설계자, 시공자 네 사람이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지 주님이 보실 때는 네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던 것은 이 네 사람이 소통하고 오는 이 과정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물입니다. 예수는 생명이고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이 네 사람이 극복해야 될 것은 당장에 볼 때는 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는 이 집 때문에 장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진짜로 문제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요 소망과 사랑과 믿음의 크기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병자를 치유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소원에 대해서 크기가 외적인 장애물은 뭔가 하면요 남의 집에 올라가서요 수고스럽게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서 그걸 힘들게 해가지고 또 거기 대해서 밑에다가 잘못하면은 벽돌이라 떨어지면은 거기 예배 보는 사람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게끔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남의 집에다가 그걸 내리면은 나중에 그 집주인이 저는 예수가 있는 거 보니까 예수가 그 집주인이 아니었겠는가 싶은데 웬만한 집 같으면은 거기 소송 들어가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것을 계산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중풍병자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원의 크기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남의 집 지붕을 걷어내는 무모한 짓을 하겠다고 이 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이 사람 네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문제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원이 정말로 그렇게 간절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이에요. 밖에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나에 있는 내면의 암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체면 있고 위신 있고 그것과 병자에 대해서 정말로 이 병자를 사랑하는 이 크기가 이 정도 자기 희생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때로는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삐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화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남이면 그냥 지나가지만은 그거가 정말로 가족이면 사랑하면은 그때는 저렇게 가면 반드시 죽는다 싶으면은 거기 대해서는 아무리 삐지고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하죠. 방법은 다르게 할지는 몰라도 목숨을 걸어놓고 거기 대해서 못 가도록 막는 거가 이치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토라질까봐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체면과 그 사람의 관계를 그나마 유지하는 이것을 더 사랑하는 게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크기와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의 크기, 이 둘 중에 경중을 어느 것이 더 있느냐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 병자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병자에 대해서 정말로 그 자신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나보다 더 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는 것이 정말로 죽어도 좋을 만한 이유가 발견됐을 때에는 살아도 정말로 기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라고 아가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 전에 올 때는요. 되면은 좋고 안 되면 말고였어요. 소문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남의 집 지붕에 뚫고 들어갈 때는요.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이 병자가 접촉만 하면은 예수라는 분이 반드시 이분이 낫는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그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머리로만 아는 그런 상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정말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불치병이 걸렸는데 정말로 저 의사한테 가면은 정말로 낫는다는 걸 확신하다면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 대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했을 때에는 소망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이런 내적인 것을 다 네 사람이 함께 대화하면서 극복해서 온 이것을 보고 예수가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 소망, 사랑 크게 가져도 그것으로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데려다 놓는 것이지 치유는 예수가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 제목도 있지만 사실은 그 상처받은 치유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실 때에요. 그날 예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입은 누구였을까요? 그 중풍병자였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그날요,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가장 심오하고 전격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중풍병자는 자기 중풍병 하나 나은 거 그거 외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요 함께 투자했던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정말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사역은 일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모판입니다. 예수의 수입은 이 사명 앞에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배워서 가진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배우자가 배우자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이것이 안 나갈 때는요,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암초가 뭐가 있는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역기 들 때에 무거운 것만치 나의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는데 혼자서 아무리 든다고 하더라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영적인 역기의 무게추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때에 내 힘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인생의 어떤 것이라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마다 내가 힘들어갔던 것을 힘 빼고요. 힘 빼고 힘 빠질 때 빨리 힘 빼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순절 이 성소기도의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이웃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이웃으로 주님 변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